안녕하세요. 당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자, 그럼 지난 첫 시간 내용에 조금 덧붙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의 큰 질문이라고 하면 고통은 왜? 누가 주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왜? 왜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고통 당하는 당사자보다도 주변의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욥도 이 질문에 괴로워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더 집요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고통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아예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근데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욥기를 다 읽지 않더라도 일단 1장 1절에 유의한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단정하고 1장 1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신자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욥기서의 대전제가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100점짜리 신자인데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거대한 틈새가 있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판단의 차이를 잘못 둔 것이죠. 친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정의를 도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하고 반대로 말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죄를 지은 게 분명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욥이 지금 자기들을 속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범한 우가 뭡니까? 고통을 죄의 결과로 딱 단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한다면 확증 편향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는 1장 1절부터 욥을 의인으로 못 박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고통은 의인으로서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시기에 우리가 뻔뻔하게도 거룩한 성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의인인 욥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해석할 때 제발 죄와 결부하지 말라라고 1장 1절에 선언하고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욥기 전체는 욥기 친구들이 등장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은 죄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집요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철학에 물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소위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당시의 철학 사상인 인과응보 사상을 철저히 신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상이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 생각이 성경적이라고 믿는 분들 오늘도 많아요. 교회 직분자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 철학과 성경이 말하는 철학이 뒤죽박죽되면 오늘날도 혼돈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복받고 악한 사람 벌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 눈으로 볼 때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떵떵하게 살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마저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벌이라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혹 병에 걸려서라도 기도하면 낫고,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작정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이걸 재미있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절에 가서도 이런 기도 똑같이 들을 수 있고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산당에 가도 똑같은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슬픔입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입으로 그런 고백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황당한 고난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해도 고통과 고난은 그런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런 줄다리기를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길 원하십니다. 너, 오늘도 너의 고통을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할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너, 오늘도 주위에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지적하십니다. 쉽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왜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은혜인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안 됐다, 힘들겠다, 불쌍하다 보통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할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잘 됐다, 심통이다, 잘난 척하더니 하고 이렇게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대뜸 이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인생의 목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가히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혁명적인 대답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장애는 저주이고 또 불행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움츠리며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이 성경에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은 돈 잘 벌고 건강하며 공부 잘하고 존경과 권력을 잡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못 벌거나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학식이 많으나 적으나 그 나름대로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이유만 묻고 풀리지 않는 답 앞에 탄식만 하다가 그 귀한 인생만 소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한 대로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물읍시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남보다 머리가 모자랄까? 태어난 나의 가정 환경은 왜 이리도 열악할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운이 이토록 따르지 않을까? 나는 왜 유난히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데 잘만 될까?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 보아야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요, 자신을 과거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라고 물읍시다. 비록 아프지만 어떻게 명랑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식은 적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묻다 보면요, 어느새 삶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유를 묻지 말고 목적을 물으세요. 이런 질문에 우리들의 현재 마음 자세를 잴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욥 마지막 장에 모든 고난이 그친 후 욥이 이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기록한 그 기록 대신에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몸져 누웠다가 생을 마쳤다라고 욥기서가 끝을 맺었다면 여러분 욥의 믿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과연 기도할까요? 우리 한국 신자들 욥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는 욥이 한 말씀인 줄 알고 너희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하리라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하죠. 비즈니스에 하나쯤 걸려있는 액자이기도 하고요. 고생 후에 낙이 온다는 한국 속담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빌다시 욥을 조롱하면서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아냥거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욥기 마지막에 욥이 몸져 누웠다가 생을 마쳤다라고 해도 우리가 욥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주어질 답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축복이 주어질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의 지금 마음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주시는 또는 주실 축복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분 때문인가요? 하나님도 욥에게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욥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다 없애도 나를 사랑할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욥은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결코 자신이 받고 누린 축복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의 핵심 질문을 다룬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지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원제는요, The Problem of Pain입니다. 이 책이 다루는 핵심 질문,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책에서 다룬 단 한 가지의 질문, 그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라고 묻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인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요, 왜 고통이 있는가? 라고 설명하기보다는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요, 루이스가 정리한 고통의 정의를 한번 들어보시죠. 루이스가 주장한 첫 번째 주장은요, 고통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직언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고통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세계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고통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세계가 가지는 필연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루이스의 주장은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루이스가 한 가장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와, 너무나 멋있는 귀절 아닙니까? 루이스는 고통을 하나님이 벌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 루이스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상 밖의 파라독스한 답을 내놓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는가 하는 질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최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바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돌을 깎듯이 금을 정련하듯이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형성해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루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루이스는요, 고통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린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교만으로 보고요, 이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만 고통은 그 착각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루이스는 고통의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보다 크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고통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루이스의 이 책으로부터 많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책을 읽어보시죠. 루이스는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찾는 대신에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시는지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요약한 것 같은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 뜻을 음미해보세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복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시인의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는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걸고 기쁨의 손을 잡아주고 기쁨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의인화된 대화를 통해서 삶의 고통과 위로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시에서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슬픔은 기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태어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시처럼 욥의 슬픔은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의 문을 열어줍니다. 시 속 슬픔은 기쁨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마치 내가 먼저 왔으니 네가 올 자리를 준비해 두었다 라고 말하듯이 슬픔이 기쁨을 데려오는 안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호승은 슬픔과 기쁨을 적대적인 관계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을 지나야 깊은 기쁨이 가능하다는 삶의 역설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욥의 기쁨은 고통 이전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이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깊은 기쁨을 빚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욥처럼 다시 기쁨을 만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라고 물으세요 라는 주제로 꾸민 오늘 당고알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깊은 의미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고알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알려드립니다. 힐링 기도와 고통 상담.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각종 고통의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상담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이센터 714-525-0569로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조이센터 JOYCENTER 영어로 붙여 쓰셔서 조이센터로 상담 내용과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